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월 중순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낙후 접촉을 시도했다고 미국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뉴욕을 포함해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평양으로부터 어떤 반응도 얻지 못했다고 이 관리는 전했습니다. 미 CNN 방송도 이날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긴장 고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뉴욕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평양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서 미국이 여러 차례 관여를 시도했음에도 1년 동안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국 정부는 이웃 국가와 더욱 광범위한 국제사회에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일부 인사들을 포함해 대북정책에 경험을 가진 전직 관료들과 협의했으며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도 접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를 향해 또다시 발포하면서 주말 동안 1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미얀마 양곤 인근 다고시에서 14일 청년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고 카진주 파칸에서도 이날 또 다른 시위대가 사망했습니다. 전날에도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연좌 시위를 하던 시위대에 미얀마 군경이 총격을 가하면서 숙녀와 13세 어린이 등을 포함해 미얀마 각지에서 적어도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13일까지 사망한 사람이 적어도 80명에 달한다고 현지 언론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세워진 별도의 민주정부 대표가 군부를 뒤집고 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으로 구성된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측은 13일 지금은 이 나라에 있어 가장 어두운 순간이지만 여명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9일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4일 미국과 일본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4월 9일 백악관에서 대면 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스가 총리가 4월 8일 일본을 출발해 9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다음 날인 10일 귀국할 예정이라며 방미 일정과 규모를 최대한 간소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도 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스가 일본 총리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첫 외국 정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가 4월 전반에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호주와 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경우 별도의 방역 조치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이 우수한 두 나라가 입국 시에 자가격리 없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호주 정부와 백신 접종 증명서의 상호 인정과 학생과 기업인의 여행을 우선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호주 ABC 방송도 이날 마이클 맥코맥 호주 부총리를 인용해 양국이 잠정적으로 오는 7월부터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다른 나라와도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지중해에서 일어난 이란 국적 화물선에 대한 공격은 이스라엘이 배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란 측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란 언론은 이란 국영 해운업체 소속 화물 컨테이너 타흐레 코드호가 유럽으로 향하던 중 10일 지중해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인한 선박 피해 규모는 크지 않으며 인명피해도 없다고 이란 해운업체 측은 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전 종전 선언에 앞서 미국, 한국, 일본 안보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5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호전적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10일 청문회에서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잠깐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Foremost,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are doing everything we can to advance.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끝낼 시점이라고 보느냐는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먼저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 이 국무장관의 내용, 이것이 무슨 뜻인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 기자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블링컨 장관의 이 종전선언에 대한 짧은 대답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 그리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종전선언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한국 정부는 지금도 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종전선언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 입구로 삼는 게 어떻겠느냐. 이를 통해서 이 북한의 종전선언과 관련한 주장을 수용하는 측면이 있고 또 비핵화 협상에서 긍정적 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전임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담에서 선언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발언은 사실 그런 한국 정부나 또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그 종전선언에 대한 발언과는 좀 톤이 많이 다릅니다. 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안보에 대한 평가와 연계해서 발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말은 종전선언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한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좀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은 이 앤디 김 의원이, 하원 의원이 한국계인데요. 예. 앤디 김 의원이 블링컨 장관한테 외교위에서 물었을 때 블링컨 장관의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답변이 에이브람스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서 또 나왔는데요.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이번에도 앤디 김 의원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직접적인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종전선언을 하는데 그러면서 덧붙인 예. 것은 그 비핵화 협상의 어떤 큰 전략 의 틀 안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 군사적으로는 우려할 점은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그 기류도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는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이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이 동맹국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블링컨 국무장관은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서는 외교뿐만 아니라 북한을 압박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과거와는 다른 뭐 새로운 압박 수단을 찾는다는 것인지 최 기자가 좀이 부분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하원 청문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그 대북 정책 재검토 관련해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외교뿐만 아니라 북한을 압박할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그 외교에서 흔히 말하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외교, 당근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북한과 이제 외교나 그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진전시킬 때 이제 주는 주고받기 또는 주고받을 쪽에 어떤 뭐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아시겠지만 과거 그 미국은 그 1994년 그 미국 제네바 합의를 할 때는 북한의 그 이제 핵동결을 대가로 이제 경수로 두기를 줬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 정상회담 또 대규모 그 군사훈련 중단 이런 그 당근 일종의 그 인센티브를 사용을 했는데 이런 것도 뭐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압박이나 이제 채찍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이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벌써 이미 6번이나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 핵무기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근뿐만 아니라 채찍 이것을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그 강압적인 수단을 이제 동원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제일 그 대표적인 수단이 이제 역시 그 대북제재죠. 그래서 대북제재 외에 북한의 이제 사이버 공격 또 인권 문제도 뭐 제재만큼은 아니지만 북한의 그 압박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그 하나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제재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서해 또 동중국해에서 북한이 그 석유를 그 밀반입하거나 또 석탄을 몰래 밀수출하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고 또 중국 이를 이제 방관하는 듯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게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가끔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일본도 이를 적발을 해도 사진만 찍고 이걸 안보리에 보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제 압박을 더 가한다 이렇게 보면은 마치 그 경찰 교통 경찰이 불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은 이걸 적발을 해서 그 어떤 딱지를 띈다든가 벌금을 매긴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것을 좀더그 강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의 불법 밀수 밀반입 이런 거를 강제하는 이런 거를 검토하지 않냐 이런 그 관측도 일부 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동맹 복원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저희 한일 관계가 과연 이게 쉽게 개선이 될수 있을는지, 뭐 이거는 누구나 다뭐 갖는 뭐 의문 아닐까요? 윤 기자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한일 관계의 그 지금 현재 긴장과 갈등, 그 대립 상황은 뿌리가 깊은 그 역사적인 과거사 문제가 그 근원이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 종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그두 나라의 갈등이 촉발된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그 한국의 현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죠.
역사적인 연원이 굉장히 긴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종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도 두 나라는 지금 상당히 입장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그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강조점을 두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삼각공조, 삼각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상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외정책의 핵심이 지금 중국과의 대립과 경쟁 국면에서 어떻게 중국에 효과적으로 맞서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의 가장 한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로 미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중국에 맞서서 공조하고 협력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이런 구상은 비단 미한일 삼각협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본, 호주, 인도랑 같이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안보 협력체라고 할까요? 쿼드를 통해서도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말하자면 그 강조점은 분명하고요. 또 사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사실 하루속히 갈등을 벗어나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뿌리 깊은 이 과거사 문제를 이렇게 단기간에 매듭시키는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이 부분은 미국의 말하자면 노력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지 좀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편 미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은 이전 행정부들과 매우 다를 것이다. 이 내용을 거듭 밝혔습니다. 여기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잠깐 들어보죠.
Well,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broadly, what I would say is that, and we have spoken about this before, is that we will adopt a new approach.
프라이스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상황과 관련해 북한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미국은 새로운 접근법, 근본적으로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접근법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발언에서 나온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럼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스 대변인이 직답을 피하고 지금 들으신 대로 그 새로운 그 대북 정책이 이제 과거와 다르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의 그 안보를 우리는 굉장히 중시한다. 이런 그 언급을 하는 선에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그동안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언급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 또 바이든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그 대선 토론에서도 보면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적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 능력을 감축할 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다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미북 정상회담을 그 한 건 위주로 또는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일종의 그 언론에서 자주 얘기하는 대로 바텀업, 그러니까 실무 고위급 회담을 먼저 하고 여기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감축하거나 비핵화가 확실히 된다 이런 것이 분명해지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미 마련된 비핵화 합의, 뭐 미북 관계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서명할 수 있다 이런 의지로 되게 읽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이제 미국의 그 정치적 문제가 있습니다. 미 국내 정치적 문제인데요. 지금 그 저희가 매일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정치적 유산 이런 것을 그 상당히 지우고 그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도 그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추진을 한다면 미국민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면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일종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원래 스타일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런 국내 정치적으로 이런 비판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조심스럽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제2의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그런 정책을 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뭐 시리어스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인가요?
그 분석이라 그럴까요? 시각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사실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상상하거나 관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요. 예. 프라이스 대변인은요, 그 앞서 최원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새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들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 번째는 원칙 있는 외교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경험이 많은 외교 관료들이 주도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탑다운식으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 있는 실무진들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나가면서 그 비핵화를 이뤄나가겠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질문과 관련해서 미국도 북한도 상황이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의 방식,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식 아닙니까? 접근법. 예. 네. 1994년, 2000년의 대북접근법,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얘기를.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식에 말하자면 탑다운식 대북 접근도 그렇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북한도 상황이 변한 마당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에 이제 새로 참여한 전직 고위 관료들의 발언들을 보면 커트 캠벨 백악관의 말하자면 대북 중국 정책 조정관 아닙니까? 예. 이분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꽤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커트 캠벨 조정관은 북한에 대해서 초기에 어쨌든 외교적 그 노력과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무부 대변인도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고 그래서 매우 우선순위를 두고 다룰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네. 그런 전문가들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내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라 로이터 통신이 10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나 개연성이 있는 것일까요?
네, 뭐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개연성은 꽤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달 중이면 이제 4월이란 얘긴데요. 4월에 이제 그 대북 정책 재검토가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긴데요. 이와 관련된 그 이런 뒷받침하는 여러 그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한국의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생각보다 빨리 그 대북 정책 재검토가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도 비슷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4월 중에는 그 대북 정책 재검토가 끝날지 않겠냐 이런 관측 기대 이런 것이 많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지금 3월이나 됐기 때문에 여기서 몇 달을 더 끈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움직일 그 시간이 상당히 적어지죠. 너무 오래 끌게 되면은 그렇기
예.
때문에 한국도 바라고 일본도 빨리 가급적이면 그 핵협상을 재개해서 문제를 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에는 일단 그 대북 정책이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무슨 뭐 행동에 들어간다든가 또는 그 대북 정책 재검토에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든가 이러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5일에서 18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유럽보다 일본과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 뭐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사실 뭐 유럽을 국무장관이 취임하고 처음에 행선지로 택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원칙이나 관행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특별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자면 대외정책과 관련해서 두고 있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의 핵심 관심사는 중국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대외정책의 핵심이 중국인 마당에 관련해서 바로 인근 영내 핵심 동맹국가들과의 말하자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바로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쿼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를 미국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중국과의 대립 그리고 경쟁을 염두에 둔 일종의 안보 협력체 구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서도 결국은 공식 브리핑에서도 중국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물론 북한 문제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은 분명하고요. 또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도쿄와 서울을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촉진하는 협력을 강조하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평화 안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정은 결국은 중국에 대한 협력을 강조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6일과 17일 모테키 토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기시 노부다 방위상이 주최하는 미일 안보협의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뭐 여기서 중국 문제가 아무래도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은 앞선 그 전임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모든 이제 정책 이런 것을 이제 뒤집고 있지만 반대로 유일하게 뒤집지 않고 계속 강화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입니다.
네.
중국과 관련해서 주로 그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많이 매겼죠. 그래서 미중 간의 그 무역 적자 문제를 관세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를 계속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 다른 그 훨씬 그거보다는 정교한 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무역 문제는 물론이고 인권 또 홍콩 또 남중국해 문제 또 그 중국의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것을 그 겨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교한 그 대중국 그 전선을 구축하고 있고 또 쿼드도 요번에 오늘 12일 바로 그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그야말로 2+2 회의를 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여기서도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그 입장을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또과의 그 여러 가지 그 중국에 대한 전략 이런 것을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북한 문제는 어떤 맥락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북한 문제는 일본에서든 한국에서든 그 초점은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인데요. 네. 일본에서의 논의는 그 한국에서와는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상당히 그 강하게 말하자면 그 강조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북한을 어떻게 대화로 이끌고 또 이를 통해서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 대북정책 재검토의 내용과 관련한 어쨌든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북한의 위협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두 나라가 공동으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7일 한국으로 이동해서 서울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장관과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담 2+2 이렇게 참석을 할 예정인데 이제 마무리 단계인 미국의 대북 정책도 여기서 논의를 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이 1월 20일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반 이상 이제 그 미국 대북 정책을 그 재검토를 해왔고 지금 다음 달쯤이면은 이제 대북 정책이 검토가 끝날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뭐 숫자로 굳이 말씀드리면 한 60-70%는 대강 그 검토가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네. 이런 그 초안, 대북 정책 초안 이런 것을 갖고 이번에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하는 만큼 당연히 서울에 가서도 이 문제를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한국, 일본과 여러 얘기를 해왔고 자체적인 검토를 해왔는데 이런 것이 대강 우리의 생각인데 한국 그 당신 외무장관, 국방장관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갖고 그 논의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역시 그 중국 문제 이것도 그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타진을 해보고 또 하나 그 일정을 보면은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 기자들과 무슨 그 화상 회의를 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블링컨 장관 입장으로서는 기자들과 이런 같은 그 언론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달라진 모습을 좀 그 설득을 하고 이런 게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한국은 종전선언을 고리로 해서 미국 대화제에게 핵활동 동결 그리고 제재 완화에 관심이 많은데요. 미국이 이런 그 한국의 입장을 뭐 얼마나 어느 정도나 수용을 할지 윤 기자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바로 사실 이 부분이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관심사입니다. 지금 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협상을 통해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북한의 관심사 그리고 북한의 주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미국은 또 어떤 것을 북한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가 여기에서 일정 정도 시작점에서 또는 중간 과정에서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각각 어떤 카드들로서 이 협상을 원만하게 끌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최종 골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대북정책 재검토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것이 한국에 말하자면 그 기대든 아니면 북한의 주장이든 종전선언도 그렇고 또 핵활동 동결, 제재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사실 어제 오늘 제기됐던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의 입장들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가지 이미 과거에 그 시도했던 또는 과거에 의견을 일치하기 어려웠던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놓여있는 카드 중에서 어떤 대북 카드를 뽑아낼 것인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협상에 나설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응을 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자께서 미국이 이런 것을 수용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미국의 고민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그래서 관심을 끄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아까 얘기가 나온 이 쿼드, 이 반중국 전선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는지 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무슨 그 뭐를 표명을 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 좀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쿼드는 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제 4개국의 일종의 그 협의체고요. 주로 성격은 이제 중국을 반대하는 일종의 반중 협의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아직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여러 그 간접적인 언급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은 쿼드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 이것이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하나의 그 협의체로 그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쿼드 플러스라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기존의 이제 4개국 외에 예. 주로 다른 나라들을 여기에 관심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제 합류시키려는 그런 건데요. 주로 거론되는 나라들이 이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아세안 국가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좀 관심을 해서 장차 이것이 아시아판 나토 같은 이런 게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실제로 예.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을 볼 때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국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언급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입장이 참 난처한 나라가 한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은 지금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예, 사실 한국은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굉장히 그 말하자면 어려운 선택을 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런데요.
예.
안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의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고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한국의 너무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예. 한국은 또 수출에 경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닌데요. 이 쿼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미 입장을 원칙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요, 최근에 그 쿼드 참여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또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와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는 맥락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1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 것은 특정 국가를 배척하거나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배타적 지역 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일종의 안보 협력체로서 쿼드를 구상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참여가. 예.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미국도 그 쿼드와 관련한 설명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아시아에서 유럽의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안보협력체 구상이라는 그 관측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말하자면 생각이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코로나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등 이런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달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다. 그리고 쿼드를 어떻게 그 정의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정부의 참여 여부 또는 협력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는 관측 등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자,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은 북한 문제는 뭐 북한 핵 문제 푸는 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 기자가 보기에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이제 그.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중국과 협력을 해서 지난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 때 협의한 대로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자 이런 입장인데요.
예.
중국은 그동안 지금 미국과 상당한 긴장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중국이 미국과 긴장관계를 계속 격화가 되고 긴장이 한층 심해지면은 그래서 북한 문제도 이와 같은 긴장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북한 핵 문제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반대로 중국이 그게 아니고 비핵화는 중국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그 긴장 맥락이 아니고 이것은 과거처럼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면은 좀 그것보다는 좀 해결의 그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건데요. 어느 쪽으로 갈지 이것은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의 앞으로 드라마의 그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오늘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청문회 소식 그리고 미국의 국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백악관에 혼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오래전에 이미 아내 마사를 잃었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이 함께한 세월은 겨우 10년에 불과했지만 제퍼슨은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들이었다고 회고했고요. 두 번 다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마사 제퍼슨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782년 9월 6일 토마스 제퍼슨이 일기에 쓴 문장입니다. 이렇게 단 한 줄로 담담하게 아내의 죽음을 기록했지만 제퍼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시신 옆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서 여동생이 억지로 끌어내야 했고요. 다른 방에 데려가자 바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제퍼슨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몇 주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고요. 방에서 나와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때때로 슬픔이 북받칠 때면 말을 타고 나가서 들판을 달리곤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남편 토마스 제퍼슨의 큰 사랑을 받았던 마사 제퍼슨. 도대체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Martha Wales was the daughter of very wealthy.
마사는 존 웨일즈란 이름의 부유한 농장주의 딸이었습니다. 마사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를 잃었는데요. 마사는 버지니아 찰스 시티 군에 있는 아버지 농장 포레스트에서 성장했습니다. 포레스트는 숲이란 뜻이죠. 마사가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음악에 재능이 있었고 무척 매력적이었다고만 알려져 있죠. 마사는 18살 때였던 1766년에 베드허스트 스켈튼이란 변호사와 처음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존이란 이름의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들이 한 살도 되기 전인 1768년에 남편 베드허스트가 병으로 숨졌고요. 아들 존 역시 만 3살을 겨우 넘기고 세상을 떠났죠. 네, 토마스 제퍼슨의 농장이었던 몬티첼로에서 선임 학예 연구사로 일하고 있는 수잔 스타인 씨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마사는 아들이 죽고 6달 뒤인 1772년 새해 첫날에 토마스 제퍼슨과 결혼했습니다. 제퍼슨의 나이 28살, 마사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사실 마사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초상화조차 남아있지 않은데요. 가족과 친지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마사 제퍼슨은 보통보다 조금 큰 키에 상당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재산도 많아서 첫 남편을 잃고 혼자 됐을 때 구애하는 청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토마스 제퍼슨은 어떻게 해서 마사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I think that probably through music.
아마 음악을 통해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사는 재능이 많았는데요. 토마스 제퍼슨이 구애하는 중에 마사에게 악기를 사줬습니다. 초기 피아노의 일종인 피아노 포르테를 사준 건데요. 아주 대단한 선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제퍼슨이 원래는 초창기 건반악기의 일종인 클라비코드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더 현대적인 악기인 피아노로 바꿔서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퍼슨은 내가 선물하려는 여성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마사에게 구애하러 왔던 청년들이 마사와 제퍼슨이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돌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마사가 건반악기를 연주하고 제퍼슨이 바이올린을 켰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보고 감히 끼어들 틈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버지니아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마사의 친정에서 결혼식을 올린 마사 웨일스와 토마스 제퍼슨. 약 200km 떨어진 제퍼슨의 농장으로 돌아오는데 한겨울 눈보라를 헤치고 겨우겨우 농장에 도착했지만 벽난로는 싸늘하게 식어있었고 하인들은 모두 잠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고 먹다 남은 포도주 반병으로 빈속을 달래고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밀 기대에 부풀었다.
기복 없는 10년 동안의 행복. 토마스 제퍼슨은 마사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사는 10년 동안 제퍼슨과의 사이에서 아이 6을 낳았지만 그 가운데 성인으로 성장한 자녀는 패시란 애칭으로 불렸던 큰딸 마사와 넷째 딸 메리뿐인데요. 마사 제퍼슨의 삶은 그 당시 여성들의 전형적인 삶이었다고 수잔 스타인 씨는 말했습니다.
She lost her own mother at her birth.
마사 제퍼슨은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었죠. 그리고 제퍼슨과 결혼하기 전에 아들 존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퍼슨과 사이에서 여섯 자녀를 낳았는데 마사가 사망했을 때 살아있는 아이는 셋뿐이었습니다. 마사는 계속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기 때문에 독립혁명 과정에서 별로 큰일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대륙군 총사령관이었고 나중에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조지 워싱턴의 부인 마사 워싱턴을 돕기도 했습니다. 마사 워싱턴이 군인들을 위한 기금 모금 운동을 벌이자고 했는데 마사 제퍼슨도 도운 거죠. 마사 제퍼슨이 쓴 편지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네 통에 불과한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독립혁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잦은 임신과 출산은 마사의 몸을 허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제퍼슨은 병치레를 하는 아내 옆에 있기 위해서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 참석하길 꺼리기도 했는데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버지니아 주의회 의원을 지냈고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프랑스의 미국 무역대표로 나가라는 제안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토마스 제퍼슨의 자택이었던 몬티첼로의 선임 학예 연구사 수잔 스타인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In some ways, I think that the loss of her
어떤 면에서는 마사를 잃으면서 제퍼슨이 더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782년에 마사가 사망한 뒤 제퍼슨이 오랫동안 큰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는 자택인 몬티첼로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으니까요. 마사가 사망한 뒤에 제퍼슨이 프랑스에 미국 무역대표로 가는 걸 받아들였죠. 프랑스에 가서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마사가 제퍼슨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마사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내가 베끼는 글자마다 얼마나 빨리 삶이 내 팽에 따라오는지 말해줍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람이 부는 날의 구름처럼 그리고 모든 것이 서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던 마사는 이렇게 종이에 적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읽곤 했던 로렌스 스턴의 소설 트리스트럼 샌디의 생애와 의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사가 힘이 딸려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제퍼슨이 거들었습니다.
내가 안녕을 고하기 위해서 당신 손에 입을 맞출 때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헤어짐은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영원한 이별의 서곡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마사 웨일스 스켈튼 제퍼슨은 만 33살의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19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그 뒤 제퍼슨은 다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 마리아 코스웨이란 영국 여성과 연문을 뿌리기도 했고요. 아내 마사의 이복자매이자 몬티첼로 농장의 흑인 노예였던 셀리 헤밍스와 관계를 맺기도 했지만요. 아내 마사가 사망하고 그 뒤를 따를 때까지 무려 44년 동안을 배우자 없이 지낸 겁니다. 다시 몬티첼로의 학예 연구사 수잔 스타인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I think that Jefferson was largely without a
제퍼슨은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 대체로 안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이 지냈습니다. 딸들이 워싱턴에 와서 지냈으면 했지만 제퍼슨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1801년 당시 큰딸 마사는 29살이었고 이미 자녀가 넷이었습니다. 아이들 나이가 2살에서 10살에 걸쳐 있었죠. 그래서 집을 떠나 워싱턴에 올 수 있는 형편이 못됐습니다. 딸 마사는 제퍼슨이 대통령을 지내는 8년 동안 아이를 5이나 더 낳게 됩니다.
큰딸 마사는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제퍼슨이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안 딸 마사가 아버지를 위로하며 벗이 돼줬던 겁니다. 마사는 1802년 11월에 동생 메리와 함께 워싱턴에 와서 6주 동안 백악관에서 머물며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1805년에도 백악관에 와서 지내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요. 마사가 이때 낳은 아들 제임스는 백악관에서 태어난 첫 아기로 기록됐습니다.
Sometimes Dolly Madison filled in, but I think that Jefferson
당시 국무장관 제임스 매디슨의 부인이었던 돌리 매디슨이 백악관 만찬에서 손님 접대를 맡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퍼슨 대통령은 만찬을 베풀 때 혼자 손님을 상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퍼슨은 만찬을 자주 열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하곤 했는데 제퍼슨은 의회 모든 의원들을 알고 싶어 했고요. 또 정부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주 만찬을 가졌습니다.
1809년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토마스 제퍼슨은 버지니아의 몬티첼로 농장에 돌아와서 여생을 보냈는데요. 큰딸 마사가 몬티첼로에와 함께 살면서 농장을 돌보며 제퍼슨을 도왔습니다. 제퍼슨은 큰딸 마사에 대해서 젊었을 때는 소중한 벗이 되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간호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죽기 얼마 전에 제퍼슨은 삶의 마지막 아픔은 바로 딸 마사와 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마사 제퍼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4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부인 돌리 매디슨 편이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국인이나 이중 국적자를 구금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인들이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부당하게 이란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엔 아동기금의 전직 관리였던 바키르 나마지입니다. 이란 당국은 84살인 그의 건강이 악화되자 지난해 그를 석방했지만 여전히 이란을 떠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바키르 나마지는 5년 전 이란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아들이자 사업가인 시아막이 부당하게 체포돼 수감되자 아들을 보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부당한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미국의 억류 담당 로저 카스텐슨 특사는 바키르 나마지의 체포 기일에 때 맞춰 트윗에 오늘은 나마지 가족이 계속 헤어져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이란 당국은 미국 시민인 바키르 나마지와 그의 아들 시아막을 부당하게 에빈 교도소에 억류했다며 이란은 그들이 자유롭게 재결합할 수 있게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TV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이 이란에서 부당하게 억류된 것은 완전히 잔인무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이란과 이 문제를 놓고 의사소통을 시작했다며 우리는 미국인들을 부당하게 장기간 구속하는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귀환시키는 일은 미 행정부의 높은 우선순위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억류하는 유일한 나라는 아닙니다. 또 미국인만이 유일한 희생자는 아닙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58개국은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수감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공동선언을 승인했습니다. 이 선언은 캐나다가 주도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자의적인 수감은 이미 세계 인권선언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몇몇 국가들은 아직도 억류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그런 행동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모든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그것은 국제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특히 뉴스에서 나오는 각종 시사 용어가 낯설지 않습니까?
QAnon's following in Germany has lapsed in size since the beginning of COVID-19. For the
pandemic, 뉴스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시사 용어가 낯선 청취자들을 위해 BOA 한국어 방송은 3월 봄 개편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시사상식 ABC를 방송합니다. 시사상식 ABC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의 뉴스에 나오는 용어를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이해로 통하는 지름길인 시사상식 ABC. 매주 평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